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과 끝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5장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장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으로 핍박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회의감도 들어있었고 또 복음에 대한 각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해석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회의감과 또 복음에 대한 자의적 생각들을 더욱더 더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지만 아직 그들의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막연한 기대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회의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므로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도 무관하다는 자신들만의 이 주의 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2년에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대한 시대별, 나라별 다양한 해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의 주의 날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날마다 언제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걸 보아하니 다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주일이 아니다 보니 예배 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고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금상첨화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텅텅 빈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실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쓸쓸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또 뼈있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 말씀을 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임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곤히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언제든지 주의 날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그 주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날을 깨어 준비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을 고대하며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드려졌던 완전한 그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져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더러웠던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화목, 예수님은 이 화목이 우리 교회 속에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십계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화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 화목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목하다,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경상도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불편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때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또 마음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계획과 비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전혀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못마땅할 수도 있지요. 또한 부족함 투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그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근처만 가면 냄새가 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끌어안고 함께 사랑하며 화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수만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겟세마네 그 동산 위에서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만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 소망하기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매 순간 매 순간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화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는 또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오실 주의 날을 고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싫어해서 무질서하게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또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용기가 없고 겁이 많아서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쉽게 낙담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사실 14절의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풍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며 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기보다는 교회 분란과 어려움을 조장하고 또한 매일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신앙을 가진 우리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매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나 또 넘어질 때도 있는 나를 이해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또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약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음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당신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를 향해 오랜 기간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깨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교회 나오기 싫을 수 있죠. 함께 하시던 성도님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낙망하고 넘어진 자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지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오래 참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눈앞에 지나가더라도 또 마음이 약한 나를 붙드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힘드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끝까지 참으셔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넓은 아량으로 서로를 품고 긍휼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래 참음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복음으로 인한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 핍박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넘어서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로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상식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열풍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추월해? 감히 네가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자리를 넘봐? 이런 것들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혈육을, 우리는 그 혈기를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항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내가 피의자가 될 수도, 그리고 내가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을 직접 보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보응의 결과를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 구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해서, 이런 이유들로 구제금을 요청하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뻔뻔한 표정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술과 담배 냄새가 찌들어져 있고 술을 마실 돈과 돈을 얻어서 그 담배를 사 피우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뻔히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분들은 구제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주는 돈으로 인해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산다면 그럼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만만한 것이 교회니 교회에서 돈 좀 얻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지요.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괘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이치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속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속아줄게, 두 번 속아줄게, 내가 세 번까지 이해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때까지 교회는 사실 그들에게 속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해 구제를 받으려 해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매몰차게 감히 니네가 우리를 속이려 해? 니네가 술과 담배를 사서 피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분들의 삶을 오히려 망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저는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교회를 찾아 구제를 받고 구제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었다 한 사람들이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와 또 또 예수님의 이 선을 베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작은 배려와 알지만 속아줌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는 가득히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보응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물론 선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착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 아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을 얼마나 많은 선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선으로 속아주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고 힘없고 약하며 게으른 자들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힘없고 약하며 게으른 자들 향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오히려 악으로 이기셨던 분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낮아지고 약해짐으로써 선으로 이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양정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인생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시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지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르지만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